I bring you greetings on behalf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미국 장로 교단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And I bring you greetings on behalf of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Orlando, Florida.
미국 올랜도 플로리다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의 모든 분들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You are coming at one point in the middle of our pastors' conference, as I'm sure you know.
여러분들께서는 전국 목회자 세미나의 중간에 들어오셨습니다.
I am delivering a series of seven messages. This is message number six.
제가 일곱 개 강의를 했는데 이번이 여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And so I am very happy and pleased to have you join us for this sixth session.
여러분께서 여기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Charles Simeon was a man who summarized the Christian life in this way.
찰스 시미아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의 생활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He said the basics of the Christian life consists of learning two goals.
크리스천들은 두 가지 목표를 배워야 된다.
Learning to grow downward in humility.
겸손으로 말미암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배워야 되고.
And learning to grow upward in worship.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
There are two sides of the spiritual transformation equation.
그러므로 영적인 변화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The negative side of the change equation is what the Bible calls repentance.
소극적인 면은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는 면입니다.
So far in this conference, we have studied that repentance involves putting off the old man.
회개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It involves learning what it means to mortify the flesh.
육신을 죽이는 것이죠.
It involves identifying the idols of your heart.
마음속에는 우상을 식별해내는 것입니다.
That repentance is more than just behavioral modification.
회개라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을 고치는 것 이상입니다.
Repentance involves seeing the sin beneath the sin of the heart.
회개라는 것은 죄 아래 있는 죄, 즉 마음의 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Taking the heart affections off of our idols.
우리 우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서.
In this session, we turn to the positive side of the spiritual change.
오늘은 이 시간에는 적극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Learning to grow upward in worship.
경배로 통하여서 어떻게 위로 올라가느냐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Putting on the new man through faith.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Placing the heart affections onto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The essence of the Christian life and transformation power is found in this.
기독교인의 생활의 모든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Learning to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as Christians.
회개를 배우고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Learning to pull our affections and repentance off of the idols of our heart.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서
so that we might take those affections and place them onto Christ in faith.
우리 사랑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입니다.
It's through repentance and faith in Christ that God's power and joy is meant to come in our lives as Christians.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This is why John Stott said mortification is always to be accompanied by aspiration.
그러므로 항상 존 스타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욕을 죽인 것은 항상 우리의 열망과 함께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Apostle Paul has the positive side of this change equation in mind when he writes the words we find in Colossians 3.
골로새 3장에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n Colossians 3, 1 and 2, the Apostle Paul tells us,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에 너의 마음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et your heart on Christ where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예수께 너의 마음을 두라.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not on earthly things.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에 너의 눈을 돌리라.
Paul is saying, turn the affections of your heart away from your idols and set those affections onto Christ by faith.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라.
In Romans 8, the Apostle Paul had this same concept in mind.
로마서 8장에 바울도 같은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Notice here, he says,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have their mind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성령이 소원하는 것을 같이 소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mind of sinful man is death.
죄악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But Paul says,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그러나 성령으로 통제받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생명과 평화가 있다.
The old Puritans used to call this concept of setting our affections on Christ developing spiritual mindedness.
청교도들이 말하기를 영적으로 각성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Now to help us better understand what does it mean to be spiritually minded, I would like to explain a few comments.
영적인 각성 상태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Let us understand first of all what spiritual mindedness does not mean.
영적 각성 상태가 아닌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When Paul teaches us to set our hearts on things above, he is not teaching that we have no need for biblical truth in the mind.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을 때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Notice here in Colossians that Paul tells us we need to be setting both our hearts and our minds onto Christ.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 둘 다 주님께 바쳐야 됩니다.
You see, there are two very real dangers we must always be aware of.
항상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위험이 있습니다.
The first danger is called emotionalism.
첫째 위험은 감정주의입니다.
The second danger is called doctrinalism.
두 번째 위험이라는 것은 교리주의입니다.
One is heat without light.
하나는 빛이 없이 빛나는 것이 없이 열만 있는 것이죠.
That is having heart affections without biblical knowledge.
감정은 있으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는 상태.
But the other danger is equally critical and dangerous.
다른 위험도 그와 똑같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That is having light without heat.
빛은 있으나 열이 없는 것입니다.
That is having biblical knowledge about God but not really knowing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The Bible commands us to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The Bible does not simply say know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좋다는 것을 알아라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The great theologian Jonathan Edwards said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nowing that honey is sweet and tasting its sweetness.
제나스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꿀이 달다는 것을 아는 것과 꿀 맛을 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그랬습니다.
There's a difference between knowing that God is gracious and merciful and tasting His grace and mercy.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체험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That is why it is very dangerous to simply have light of sound doctrine without the heat of a transformed heart.
건전한 교리에 의해 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빛만 가진 것은 위험합니다.
There is a great danger in the church today because of doctrinalism.
오늘날 교리주의 때문에 교회가 위험하에 빠져 있습니다.
There is a glaring excess of much good theology.
수많은 좋은 신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But there is so little heat of transformed hearts and affections.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가슴을 변화시키는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Samuel Rutherford faced this same crisis in his day many years ago.
Samuel Rutherford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And he said, "You just shouldn't look for fire under ice."
너희들은 그렇게 빛이 없고 열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just not there.
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Jonathan Edwards taught that true religion can never be simply a religion of the mind and not also of the heart.
제나탄 에드워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종교라는 것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is does not mean that truth in the mind is unimportant. It's critically important.
여러분, 신앙적인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To be spiritually minded, we must first get biblical truth about Christ into our minds.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But we dare not stop there.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We must learn how to drive that truth deep into the affections of our hearts.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가슴에 집어넣어서 가슴을 뜨겁게 하세요.
We must learn how to take the truth about Christ in our mind and ask God to cause it to catch our hearts on fire in hot worship for Him.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셔가지고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마음속에 와가지고 우리 마음이 불붙도록 기도하십시오.
You see, the ultimate goal of biblical knowledge is to lead your soul to delight and enjoy and love and worship God.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를 즐기라고 우리에게 성경적인 지식을 알게 하십니다.
Jonathan Edwards put it this way.
제나탄 에드워드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He said the least glimpse of the glory of God in the fac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만 본다 할지라도
That will exalt the soul more than all the knowledge of those who have the greatest speculative understanding in divinity or theology without grace.
어떤 신학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열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이다.
You see, essentially, your faith in Jesus should be seen as worship.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결국 우리를 그에 대한 경배로 인도해야 됩니다.
Your theology must become your doxology.
우리의 신학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인도해야 됩니다.
You must learn what it means to turn the affections of your heart based on the knowledge of Christ into hot, loving worship of God and enjoyment of Him.
물론 우리의 신앙이 우리 마음에 있는 지식에 근거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That is why it is critical that we learn how to pull our affections off of our idols and then set those affections on to Christ in worship.
그러므로 우상에 대한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 버리고 그 모든 사랑을 주 예수께 바치십시오.
Only then will we know the power and the joy that God means to be ours as sons and daughters of God.
그때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진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So this leads us to our next important question.
그러므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으로 다가가겠습니다.
And that is, why is spiritual mindedness so important?
왜 영적인 각성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It is because of the power of spiritual mindedness.
왜냐하면 거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ou see, the only way for you to experience God's transforming power is to allow your affections to be captured by the realities of Jesus in worship.
경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사로잡혀서 그에게 모든 사랑을 바칠 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거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In Galatians 6, verse 14, God gives us a fascinating glimpse into the heart of the Apostle Paul.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가슴이 어땠는가 보이는 것입니다.
I draw your attention. Look closely with me at Galatians 6, verse 14.
갈라디아 6장 14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Here we have a fascinating glimpse into the power of his heart affections when he writes these words.
그의 가슴이 어떠한 사랑으로 불붙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He says, "May I never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Now notice what I have underlined here for you on the screen.
여러분 이 스크린에 밑줄 친 대로 보십시오.
It was through the cross that the world was crucified to Paul, and Paul was crucified to the world and its power.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래야 할 것입니다.
You see, in Galatians, we learn that through boasting in the cross, Paul experienced the power of the gospel.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Here we see that to Paul, the cross meant far much more than the crucifixion of Jesus.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It also included Paul's spiritual crucifixion.
바울의 영적인 십자가 처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The crucifixion of Paul's sinful nature and the power of the world's lure over his life.
즉 그 말은 죄악된 영혼과 세상의 모든 정욕을 다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았다는 것까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Author John Stott explained what it meant for Paul to boast in the cross with these words.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He said Paul's whole world was in orbit around the cross.
그가 말하기를 바울의 모든 세계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The cross filled his vision.
그의 모든 비전은 십자가로 가득 차 있다.
The cross illumined his life.
그의 삶을 십자가가 조명하고 있다.
The cross warmed his spirit.
그 십자가가 그의 모든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He gloried in the cross.
그는 십자가에서 영광을 발견했습니다.
It meant more to him than anything else.
십자가는 그에게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Now this Greek word translated here as boast is a difficult word to translate.
여기 본문에 자랑한다는 그 원어 히라고는 참 번역하기가 힘든 단어입니다.
To boast in the cross means to glory in, to trust in, to rejoice in.
믿고 즐겨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It means to revel in or to live for something.
그것을 위해서 산다 그런 뜻입니다.
The object of our boast is that which fills our horizons and engrosses our attention.
우리의 관심을 다 차지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It's that which absorbs our time and encompasses our energy.
우리의 모든 힘과 시간을 다 거기 바쳐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n a word, Stott says, to boast means to obsess.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자기는 몰두된다는 것입니다.
The Apostle Paul was obsessed with the cross.
십자가에 완전히 몰입됐습니다.
Now some of us are obsessed with gaining approval.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Some of us are obsessed with getting recognition.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Some of us are obsessed with getting comforts in life.
어떤 사람은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Some of us are obsessed with getting pleasure or getting happiness.
어떤 사람은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데 몰두되어 있습니다.
Some of us are obsessed with getting control.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지위에 서는 것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Some of us are obsessed with gaining power.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얻는 것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Some of us are obsessed with accumulating possessions.
어떤 사람은 재산을 증축하는 것에 증식하는 것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The Apostle Paul was obsessed with the cross.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몰두되어 있습니다.
The Apostle Paul was obsessed with the gospel.
사도 바울은 복음에 몰입했습니다.
And in that obsession, Paul learned and experienced the power over sin's lure on his life.
그러자 그를 지배했던 유혹의 죄의 유혹이 끊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You see, there is a great power in learning to boast in the cross.
십자가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It has been called the expulsive power of a new affection.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충동적인 다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You see, when you are continually defeated by sin, you must learn that the power of sin will never break over your life until a greater affection of your heart first replaces it.
먼저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할 때만 죄악의 능력이 우리를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We must learn that the affections of our heart must always have an object.
우리의 사랑에는 항상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And here is the secret. Here is the truth I want you to hear today.
여기에 비밀과 진리가 있습니다.
The only way to conquer our heart's desire for one object is to replace it with another object that is more desirable.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제거하려면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The story is told of a young boy who was a slave of food, a slave of his appetite.
어떤 아이가 식욕에서 노예가 된 아이가 있습니다.
He thought that he could never get over his compulsive slavery to food. He thought he could never be free from the temptation to eat and eat and eat.
자꾸 먹고 싶은 충동적인 식욕을 그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그 아이가 생각했습니다.
Until one day he grew older and that affection was replaced with another affection.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면서 그것에 대한 그 식욕이 다른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He became obsessed with sexual experience.
성적인 경험입니다.
And his obsession with experienced sexual pleasure gave him power over the obsession he had had earlier to food.
성적인 쾌락에 그가 몰두되다 보니까 식욕을 잃어버렸습니다.
Then, as he grew into early manhood, he wondered how could he ever be set free from the power of the idol of sexual pleasure over his heart.
그가 더 크면서 그가 고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성적인 쾌락에 대한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Then all of a sudden, he started to see what the idol of wealth could give him.
그 다음에 그가 생각하기를 부, 재산, 이것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And when he started giving his heart affection to the idol of wealth, all of a sudden, the power of sexual idolatry was broken over his life.
그가 부유라는 우상을 추구하기 시작하자 성적인 쾌락에 대한 우상이 해체됐습니다.
You see, it was the power of his new affection for wealth and possessions that broke the power of sexual temptation.
소유와 부유를 추구하는 그 우상 추구가 과거의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우상의 끈을 끊었습니다.
But then he was in bondage to the idol of wealth.
자, 그러나 그는 이제 부유를 추구하는 돈을 추구하는 우상의 사슬에 매였습니다.
He was under its power. He lived every day just to accumulate more money, for that is where he would find happiness in life. He could not get out from under its power.
행복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위해서 순간을 살았습니다.
Until all of a sudden the affections of his heart went to a new idol.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옮겨갔습니다.
And this was the idol of power.
권세였습니다.
And he thought, yes, he wants power. And when he gave his heart to accumulate power, all of a sudden, the hold of wealth was broken over him.
나는 권세를 원한다고 권세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재물을 소유하고 싶은 그 소욕망이 사라졌습니다.
This is what theologians have called the expulsive power of a new affection to break the hold of another affection over your heart.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을 끊으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사랑해야 된다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In the same way, it is only when Jesus becomes more attractive to you than your idols that your heart will ever be set free from the power of sin over you.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매력적일 때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우상 숭배로부터 진정으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This is why it is so critical that we learn what it means to glory in the cross as the Apostle Paul did.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We must learn to reflect and meditate on the depth of God's love for us in the gospel.
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And we must continue to focus on the riches of the gospel until whatever now has power over you actually loses that power over your soul because of the new affection for Christ.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만 여러분은 세상의 우상 숭배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n expulsive, transforming power of the gospel.
진정한 변화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This is what John Owen calls the one thing most needed in our recovery and revival is a steady view of the glor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진정으로 사모하게 될 때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We must have before us the glory of Christ in His person, in His grace through faith, Owen said.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
It is only through a constant, lively exercise of faith in Christ that we will find power that God means to be ours.
그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Notice how Owen says this is the only way to be revived and receive grace and be kept fresh and flourishing even into old age.
이럴 때만 우리는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This leads us now to our final question.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How can I begin to set my heart on things above?
그럼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위의 것으로 향할 수 있습니까?
I want to share with you three practical steps to help you begin to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위의 것에 마음을 둘 수 있는 세 가지 실천적인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
We will look first at what it means to be focusing your mind and heart on the gospel.
마음의 생각과 초점을 언제나 복음에 두십시오.
We will look second at what it means to make diligent use of the corporate disciplines of the means of grace.
공동체적인 훈련을 성실하게 활용하십시오.
We will look third at the importance of making diligent use of personal spiritual disciplines.
개인적인 영적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Let's look now, first of all, at what it means to focus our mind and heart on the gospel.
우리 마음을 복음에다 초점 맞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You see, faith requires a continual rehearsing and delighting in the privileges that are now yours in Christ.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가진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You see, this is how we grow in our experience of God's transforming power and joy.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분이 주는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It is by learning to fill our minds with to reflect upon and to act in accordance with all of the blessings we have in the gospel.
복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묵상하십시오.
I have good news for you today.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드리고자 합니다.
When you were united to Christ in faith, you were given a very rich and remarkable spiritual inheritance.
예수님과 연합할 때 여러분은 놀랍고도 부유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But like a child born into a royal family, it takes time to realize the full riches of your birthright.
그러나 여러분, 왕가에 태어난 왕자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자라야만 내가 갖고 있는 유산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So we must stop seeing the gospel as merely the solution to the final judgment day.
그러므로 우리 복음은 마지막 심판 날을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Instead, we must learn how the gospel is the ultimate solution to every problem we have in life.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를 위한 해결책이 바로 복음입니다.
The good news of the gospel is more than Jesus died 2,000 years ago to forgive you of your sins.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이상입니다.
The good news is also that Jesus Christ lives today to deliver you from sin's power over your life.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The promise I share with you today is the promise of not only forgiveness of sins.
죄의 용서된 약속뿐만 아니라
But the promise I share with you today is the promise of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은사에 대한 약속입니다.
Martin Luther put it this way.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He said, "This truth of the gospel is the principal article of all Christian doctrine."
바로 기독교 진리의 모든 핵심이 여기 있다.
Most necessary is it that we know this article well.
자,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That we teach it to others.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된다.
And then he says, and that we beat it into their heads continually.
그러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머릿속을 머리를 두드려 가지고 들어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It is so hard for me to believe God's radical grace and love that I need people to constantly be beating that message of good news into my head continually.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머리를 두드리면서도 하여간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You see, the gospel is not just a gate through which we pass once when we are converted.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 한 번 통과하는 문이 아닙니다.
The gospel is a pathway upon which we begin to walk and we never leave for all of our lives.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걸어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Paul said, just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 so walk in Him.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로 받은 것처럼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How did you receive Jesus as Lord?
어떻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까?
Through repentance and faith in the gospel.
회개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How do you walk with God?
어떻게 주의 길을 걷습니까?
Through repentance and faith in the gospel.
복음에 대한 회개와 믿음입니다.
This is the truth that Martin Luther used to light the fire of what we know of today as the Protestant Reformation.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조망한 바로 불이었습니다.
And men and women, we are destined to be powerless if we do not learn how to take the gospel deeply into our hearts to transform our character as Christians.
복음을 가지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과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근본적인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This is why we must learn how to be constantly saturating our minds and hearts on the riches of the gospel, that we might be more like the apostle Paul to know the gospel's power.
그러므로 복음의 그 부유함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What is this good news that we need to have beaten into our heads continually?
우리 머릿속을 때리면서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It is the good news that you don't have to be crushed under the guilt of your failures anymore.
우리의 모든 실패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It is the good news that you are now forgiven by God through Christ's blood and accepted by God through Christ's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능력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It is the good news that you don't need to keep living in fear like a spiritual orphan anymore.
더 이상 영적인 고아로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For it is the good news that you are an adopted and a loved child of the Heavenly Father.
우리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It is the good news that you no longer need to be a slave to sin's power anymore.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능력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It is the good news that its dominating power over your life has now been broken through the cross.
죄의 나에 대한 지배력은 이제 끊어졌습니다.
You have been set free from sin's power over your life.
죄의 권세, 우리 삶에 대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It is the good news that in Jesus Christ you can finally find what your heart longs and thirsts for.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그토록 갈구하던 것이었습니다.
It is that which the idols can only promise you in vain.
바로 그때 우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And it is the good news that you can now have a life of joy and power.
바로 이제 여러분은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
as God works, as God works mightily through you by His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영원히 능력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Allow the promises of the gospel to drive you to the person of Christ.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십시오.
You see, as you begin to focus on these truths, you must continue to allow them to go from your mind to your heart.
마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가십시오.
You must continue to look at these promises, but you don't stop at the promises. You let the promises lead you to the person.
약속을 믿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 그분을 향하십시오.
They must transform us as we set our affections on to the Christ who gives us these promises.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경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Now one way that God has ordained to assist you in focusing your mind and heart on the gospel is this.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These are the powerful means that God has ordained to set your affections onto Christ and to help you pull your affections off of your idols.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로도 벗어나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습니다.
Notice as well in Ephesians 4:11 through 13 what God has given us to help our affections be set on Christ.
에베소서 4장 17절 13절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He gave some as apostles and some as prophets and some as evangelists and some as pastors and teachers.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줬다.
These messengers have been sent and given to the church by God to equip the church so that the church would pull its affections off of the idols of the world and set its affections onto Christ.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우상 숭배로 벗어나서 모든 사랑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주어졌다.
You see, the Holy Spirit ordinarily does His work in our lives as we learn to fix our hearts and minds on Christ by using these corporate means.
이 모든 선들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박게 하는 것입니다.
This is the rich truth found in the confession of our church in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The outward and ordinary means that Christ communicates to us are His ordinances, the Word, the sacraments, and prayer.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사용하신 외적 일반적인 수단은 구원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이미 유효하게 된 주님의 의식들 즉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One final suggestion for setting our minds and hearts on Christ in worship.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경배하느냐 마지막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We must make diligent use of the personal disciplines.
우리 개인적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You see, true spiritual transformation occurs when you learn how to fix your heart and your mind on Christ through disciplines like contemplation and meditation.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You see, through your times of personal worship, you must learn to let that be a time primarily of setting your affections on to Christ.
개인 경건생활과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가십시오.
So often, personal times of devotion are dutiful, religious obligations, and not times of setting our affections onto Christ by faith.
개인 경건 생활을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개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Through times of worship, we must be asking God to teach us how to take the truths of the gospel and set our hearts on fire in love for Him.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을 지르십시오.
The great theologian John Owen wrote helpful suggestions in learning how to meditate and contemplate on Christ.
존 오웬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묵상하냐에 대해서 이런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He talked about how it's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that first comes the actual exercise of the mind, fixing our thoughts on spiritual truths.
먼저 우리는 마음의 허령이다 우리의 생각과 목적을 영원한 진리에 고정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But then next comes the inclination of our affection where those truths begin to engage our hearts.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애정을 가슴 속으로 들어가게 하라.
And finally, those truths are meant to cause us to relish and savor the sweetness and the goodness of God found in the gospel.
그때만 우리는 영적인 삶의 달콤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Our times of personal worship are meant to be times where we taste the grace and the love of God.
우리 경건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달콤함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And notice where Owen says here that we taste that the love of Christ is better than wine.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 와인 맛을 보는 것보다 좋다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It has been said that a stone lying in the sun can't help but grow warm.
그러므로 절대로 태양 빛을 받지 못하는 돌 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In the same way, when you learn to expose your stony heart to the warmth and light of the glory of Christ, you can't help but be transformed.
우리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의 빛이 거기 비치면.
So I end this message where we began with the twofold challenge.
그러므로 제가 두 가지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We must grow downward in humility.
겸손으로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That we might grow upward in worship.
그래야만 우리는 경배하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In growing downward in humility, I mean these things.
겸손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I am calling you now to join with the Apostle Paul and glory in the cross.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영광을 발견해야 됩니다.
But to glory in the cross means that we must first humble ourselves before God.
먼저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The scriptures tell us God is opposed to the proud, but he gives grace to the humble.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The paradox of grace is this.
은혜의 파라독스는 이렇습니다.
The way up is the way down.
올라가는 길은 바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God's grace and God's power is like water.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물과 같습니다.
It always flows to the lowest place.
항상 물은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And that lowest place is the foot of the cross.
바로 가장 낮은 곳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That's why the cross has been called the sinner's place.
그러므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For it's here that we cast away all our pride and all of our self-sufficiency.
여기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기의를 다 버려야 됩니다.
It is here that you dare to admit to God what an idolater you really are.
여기서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우상이 많은가를 고백해야 됩니다.
It's here at the cross that we stop covering up our lack of spiritual reality.
여기서 우리는 모든 영적인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It's here that we humbly admit to God that our hearts are spiritually cold and hard.
우리의 마음이 사실상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딱딱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For it's only here that we find rest for our souls.
그때만이 진정으로 우리 영혼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Today I do not present to you one more spiritual plan or program.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한 가지 영적인 어떤 플랜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Today I present to you the person of Jesus Christ.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The one who says to me,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heavy burdened."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And the one who promises you, even now, "Come to me, and I will give you rest."
그분은 지금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오시면.
Ministering in His name, I now call you to come to Him, you who are weary and heavy burdened. And receive His rest.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분은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We must grow down in humility.
우리는 겸손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So that then we might grow upward in worship.
그러면 우리는 경배를 통해서 위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You see, all God requires is that you draw near to Him in repentance and faith through the cross of Christ.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가서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For it is here, at this low sinner's place, that God's pardon and power are found.
이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로 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For it is here, at this low sinner's place, that God has chosen to lift you up.
이 가장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For it is here, at the cross of Christ, that God has chosen to set you free.
바로 이 가장 죄인의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For it is here at the cross of Christ that God has promised to change you into the very likeness of His Son.
이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갈 때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The cross is a place that we don't just come to one time to be saved from sin's penalty.
십자가는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회심할 때 한 번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The cross is the place that God means for us as Christians to be continually coming to be saved from sin's power.
십자가는 죄의 세력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This is why we need the cross every day of our lives.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Not merely to be saved from sin's penalty but sin's power over us.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나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나도 오늘 필요합니다.
One day Jesus met a very thirsty woman at a well in Samaria.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하루는 매우 목마른 여인을 만났습니다.
He knew that her thirst had driven her into the arms of many men over the years.
그 목마름 때문에 그 여자는 많은 사람의 품을 추구했습니다.
And as he spoke to her, he could tell that she was still so thirsty.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할 때 그 여자는 아직도 목마른 여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Jesus knew her thirst was far more than physical.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목마름이 육신적인 목마름, 이상의 목마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And so he said to her these words.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시니와.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will become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그 안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You see, later, Jesus said,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The Greek word used here in the New Testament conveys the idea that anyone who keeps coming to me, who keeps coming to me.
사실 원어에 가보면요, 누구든지 계속하여 나에게 나오고 나오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keep coming to me and keep drinking. Keep come. Don't just come to me at conversion. Keep coming to me.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회심할 때만 십자가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십시오.
And Jesus promises that if you will keep coming to Him, every day, every hour of the rest of your life, He makes a promise.
매일 매 시간 여러분이 계속하여서 예수님께 나오신다면
He promises that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you.
영생하는 샘물이 너희 속에서 솟아날 것이다.
This is the promise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This is a promise we must claim.
이것은 바로 우리가 청구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This is why we must come to the cross again and again.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십자가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This is why we must recognize the thirst of our souls.
첫째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는 목마름을 식별해 내십시오.
This is why we must stop drinking at the sewer wells of the world.
세상의 시궁창물과 더러운 구정물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And this is why we must turn in repentance to faith in Christ to drink deeply at the well that is Jesus.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면 됩니다.
For John tells us that Jesus meant the Holy Spirit when he said these words.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수 물이 무엇이냐?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And so in Jesus' name.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I now call all of you who are thirsty today.
목마르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원합니다.
To turn from your idols.
여러분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떠나십시오.
I call you to turn from your broken cisterns.
여러분의 그 터진 웅덩이로부터 떠나세요.
And begin drinking anew at the well that i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샘물로부터 마시십시오.
And I promise you that this well never runs dry.
여러분 제가 하나 약속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샘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Here are the springs of personal revival.
바로 여기에 우리의 개인적인 부흥의 우물이 있습니다.
Here are the springs of church revival.
바로 이게 우리 교회 부흥의 우물이 있습니다.
Here are the springs of national revival.
바로 이게 우리 국가의 부흥의 우물이 있습니다.
Here are the springs of world awakening and revival.
바로 이게 전 세계적인 영적 대각성의 우물이 있습니다.
See, I promise you on the authority of Jesus' words.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의거해서 제가 약속드립니다.
If you will keep coming to Christ in humble repentance and faith.
회개하며 믿음으로 계속하여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에 나오신다면은
I promise you you will not only have your thirst quenched
여러분의 갈증을 채울 뿐만 아니라
but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begin to flow mightily through you
뿐만 아니라 영원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Not merely for your sake.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But for the sake of Christ and for the sake of Christ's kingdom.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위해서.
And so I leave you today with a simple challenge issued years ago by an old 19th century hymn writer.
19세기 옛날 찬송가 작가가 도전했던 그 도전을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The hymn writer summarized it with these simple but very profound words.
간단하지만 심오한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ant you to hear God speaking these words to your heart at this very moment.
지금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에 들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heard the voice of Jesus say.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네.
Behold, I freely give the living water.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거저 주노라.
Thirsty one.
목마른 자.
Stoop down.
몸을 높여서.
And drink.
마셔라.
And live.
그리고 살아라.
Amen.
Amen.
I want us to take this truth from God's word now, from our mind to our heart in worship.
하나님의 진리를 머릿속에만 알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이제 내려가게 하십시오.
And I remind you of the words of Jesus, warning, they worship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예수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나 너희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Ask God to take the truth that we have just heard about the gospel and drive it from our minds to our hearts as we worship Him with our full affections now.
예수 그리스도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오늘 들은 진리를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옮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Here is our heartfelt prayer. Jesus, keep me near the cross.
주여 나를 계속하여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Let us stand together and give this heartfelt prayer of worship to Go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노래 부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